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금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로 전락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모습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에서는 이 하나님이 호세한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란은 우리가 1장 2절이죠. 중반부에 호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말씀할까요? 이것은 음란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경건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유가 있지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 호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조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정절, 순결,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음란한 자들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1장서부터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던 백성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 삼아 주실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서는 사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타락한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2장 14,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태도로 정절을 잃어버리며 자기 마음대로 바알을 섬겼던 이 시절을 섬긴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징벌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벌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징벌한 자들을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를 타일른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개유하여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게 하여 설득시킨다라는 의미로 그의 마음을 개유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일른다, 위로한다, 데리고. 그런데 왜 타일를까요? 왜 위로할까요? 왜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설득시킬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설득시키고 위로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을 섬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준다고 하십니다. 벌을 주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제 붙잡혀가고 또 아수르에 붙잡혀가고 오랜 시일 동안 그들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징벌을 받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타일르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회개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징벌을 주시는 이유가, 제가 예레미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은 타일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말로 위로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결국 회개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설복당하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참된 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복당해서 복종하게 되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런 회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지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윤택한 풍성한 삶을 주신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상징하고 윤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었다. 아굴골짜기는 사실은 치욕과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굴골짜기가 더 이상 고통과 치욕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놀라운 변화죠. 치욕과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백성들에게 주신 회개를 통한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징벌받은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개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아, 나 너를 용서해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는 회개를 사용하세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한 자는 믿음이 생겼을 때 이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그들이 그 수치와 고통의 장소였던 그곳을 하나님은 소망의 장소로 삼아주시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애굽 땅에서 올라왔을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이 감격했습니까? 그때와 같은 그런 감격과 감사를 언제 또 주세요? 아수르 바벨론에서 붙들려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돌이킴을 받았고 본토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감격과 감사는 그 포로지에서 돌이킨 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받은 백성들한테만 그런 은혜의 감사, 그 감격과 감사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날, 내가 나를 내 남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발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동등한 선상에 발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발을 경배했어요. 그게 혼합주의였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내 남편이라고 선언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발을 하나님인 줄 알고 절대신인 줄 알고 발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나를 나의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발로 참 너희들이 믿는 참 하나님은 나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더 이상 나를 가르켜서 발이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발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자기들이 믿어야 할 그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해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내 남편이 되세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We are united with God. 지금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다. 친밀한 그런 연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내 남편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즐겨하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너희들은 나를 내 남편이라 말하라. 여러분, 남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된 그 하나님,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은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 남편이 됐으니까 장가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대. 그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여러분, 이런 장가는요 일반적인 장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결국 그분의 속성, 이게 속성이에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속성,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divine character예요. This character only belongs to God. 근데 이 속성들을 하나님이 긍휼에게 내게 장가든다는 말은 이것은 너에게 준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냐? 신실하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정조를 가지고 faithful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신실한 정말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과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의 성품이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서 결국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됐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남편 잘 아세요? 아내 잘 아세요? 잘 모를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남편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었다는 말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성품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요, 방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가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하게 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루어진 구원 운동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에게 은혜와 긍휼을 실시하신 일로 완성되었다.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에게 은혜와 긍휼을 실시하신 일로 완성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 은총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었다. 그분이, 우리 박윤수 목사님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진실함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 속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다 나를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 주어지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사죄 은총입니다. 제가 그때도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또한 박윤서 목사님의 해석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속사건이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으로 일컫고 내 발이를 걷지 아니한다. 그 내가 장가들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실까요? 새 장가 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결혼이다. 여러분, 왜 이런 연합을 하고 왜 새로운 결혼을 뉴 메리지, 왜 이런 새로운 결합을 해서 장가든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한 다음에 이제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날을 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던 백성들이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소개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사죄함을 받은 거, 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진정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장에 호세에서 4장 1절을 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르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세에서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객관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호와를 알리, 내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남편이 되어주신다, 하나가 되어주신다, 연합되어진다, 이런 한 몸을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다 못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로 살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이랑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Christ, who lives in me,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시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몸 되었다는 이 삶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성령의 컨트롤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삶. 바로 여기서 왜 장가들고 왜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가 이제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참된 구원을 실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입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런 성품을 주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그랬죠. 호세에서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애,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바른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보면요, 호세아는 막 음란한 뭐 그 자식들을 둔 그걸 뭐 밀어 막 그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것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정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장가 들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정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암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런 성도로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실함과 은과 긍휼을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분의 그런 성실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노래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 성실하심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 진실하심, 신실하심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아는 것. 바로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었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구원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나가서 여기서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의 여기며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의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됐고 우리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백성들한테 맨 처음에 우리 초반부 1장에 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니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해다 나중에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까지 합하여 다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 하나님이 회복시킬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합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차이가 없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기 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도 내게 그리하러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거죠.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이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없고 주상도 우상 숭배입니다. 에봇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드라빔 다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잡혀간 곳에서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상 숭배 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윗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다윗을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이 다윗은 다윗의 계보, 다윗의 후손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한 우두머리를 세워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우두머리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갑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연합시켜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이 속성들 이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은총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고 공의가 있었고 진실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진실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righteousness로부터 오는 것이죠. just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공의 정의하는 완전히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총과 긍휼의 역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었다는 이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입니다. 그 은혜로 긍휼을 통해서 긍휼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리들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장가들어서 자신에게 속했던 그런 속성들, 성품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셔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순종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이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삶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함을 얻지 못했던 자가 긍휼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알아서 참 지식이 있어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